시간 함께 상고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임답 제53문답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오른쪽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3문 거룩한 공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 선택된 연합된 공동체를 당신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아울러 성령께서 특별하게 사역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다라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도 믿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는 꼭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세우신 기관이요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시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각각 살아있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과연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어떤 분들은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그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는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교회가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 속에 영원 전부터 있었다고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혹은 무형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택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택정된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고 그 다음에 믿음 안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야말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든 수로 구성되는 그런 교회지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 그것은 신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의 총수를 가리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이 땅 위에서는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또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적인 교회라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광야교회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뭐 안디옥교회라든지 예루살렘교회로 그리고 중세교회 때는 뭐 이런저런 교회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한국, 미국, 뭐 영국, 독일 세계 각지의 여러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각각 다르지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장황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교회의 통일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요 또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밀하게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분은 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형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인 것처럼 모든 교회도 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 최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이지요. 나누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이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라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는데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현상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부지런히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청껏 소리 치면 그냥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방법은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씨가 같습니까? 자라난 배경이 같습니까? 아니면 한 학교를 나왔습니까? 무엇으로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는 우리를 공통분모로 묶는 그런 끈이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한 교회, 하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교회가, 우리 현상교회도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개 모든 지교회가 사도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서로 잘하는 일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서로 친목만 하면 그것은 친목단체입니다. 개모임이요, 동창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모르거나 또 깊이 사랑할 수 없는 교회 구조를 만약에 교회가 갖고 있다고 하면 역시 그 교회는 하나됨을 별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하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만 예배드리고 싶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글쎄 과도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그냥 계속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눠서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됨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됨의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교회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교회는 어쨌든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도리 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의 도리 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론 따로, 제가 알고 있는 교회론 따로, 각각 따로따로 놀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믿음과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통일성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지교회끼리만 하나 되는 일에 힘써서는 안 되고 교회와 교회끼리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현상교회와 정경주 집사님이 가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와 얼마 전에 설교하러 오신 서울의 성가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동일한 방법이에요. 사도적인 가르침 하에 충실히 말씀을 듣고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하나 되는 일에 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개교회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이름을 보면 개교회주의의 성향이 아주 농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 교회 이름들은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영락교회라. 원래 이제 영락교회가 처음에는요 배단이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노회가 공고해서 노회의 권유를 따라서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동의 이름을 따라서 영락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영락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락교회라고 고쳐 부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영락동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충영교회, 남산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 이 모든 것들도 다 지역에 위치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근거한 이름을 다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부흥을 하려면요 교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같이 현상교회 이러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온누리교회, 일산 온누리교회, 일산 사랑의 교회, 일산 중영교회, 일산 영락교회 이렇게 붙여야 부흥이 되는데 우리는 뭐 현상교회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랑의 교회고 전부 다 온누리교회고 물론 제가 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냥.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노회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브랜치 교회들이 본점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왜? 본점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줬기 때문에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끊어버리니까. 제가 화성교회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개척을 할 때 한 분이 일산 화성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 있었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교회는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 위에 있고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지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좀 반성하고 성인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왜 현상교회라고 했는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물론 분양을 받았지만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뭐 얼마 있다가 또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옮겨가도 지역교회 이름을 좀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뭐라고 좀 해야 되겠는가? 탄현에 있잖아요. 그 현자를 땄고 일산에 있으니까 산자를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에 가도 괜찮고 일산에 가도 괜찮고 탄현에 있어도 괜찮아요. 현산교회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현산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물론 마침 현산초등학교가 또 옆에 있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이런 식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는 이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캐톨릭 처치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캐톨릭 처치.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카톨릭 교회를 공회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번역이 못됩니다. 더 분명하고 알기 쉽게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보편적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은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면에서 보편적입니다. 만일 교회에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특수한 교회입니다. 장애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보편적인 교회가 못 돼요. 그러나 교회는 보편적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교회,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한인 교회, 이것도 원래는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 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만 모이니까 보편적인 교회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 가면 미국인 교회 가서 혈통을 넘어서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계급의 차이도 남녀의 차이도 경제적인 차이도 다 구별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이런 면에서 보편적인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쭉 나타나는데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라는 시몬이 누군가? 니게르, 니그로,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 출신의 사람이 또 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만 보편적인 교회인가? 아니에요. 구약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요? 기생 라합 들어오죠. 그 다음에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만 장군이 들어오죠. 보편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늘 동일합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말은 그저 유대인과 헬라인만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야기는 온 세상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개 세계 그 서구 사상을 이야기할 때 두 사상을 이야기하죠. 그 하나는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사상, 흔히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그리스 사람이 믿는 사상, 헬레니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가지 사상이 서양의 그 서구 사상을 형성하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이것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이나 자주자도 다 하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 지금은 뭐 종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사실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종이나 자주자도 다 하나다라는 말은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비가 있고 상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반도 있고. 그런데 너나 나나 하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민들이 폭력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게 해라.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지요. 모든 사람은 신분의 계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카스트 제도라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제도, 네 가지 그 계층의 사람들. 이 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계층 간의 위화감도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결은 뭔가?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방글라데시 사람이나 구별 없이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백인들만 주로 가는 교회, 흑인들만 주로 가는 교회,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화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서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 지역의 어느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 이 지역의 또 모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간 교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면에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현상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가? 신분의 차별도 없고 아무 구별도 없이 정말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볼 때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를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 젊은 사람끼리,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끼리, 그래야 이야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하나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산 시내에 있는 큰 교회는 뭐 전도회를 뭐 두 살인가 세 살인가 이렇게 탁탁탁탁 나눠놨다 그래요. 나눠놓으면 어떻습니까? 나눠놓으면 때로는 말도 막 그냥 반말도 하고 뭐 상당히 친하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일의 효과적인 어떤 목적 아래 교회를 이렇게 사분오열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이나 헬라니아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런 구별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또 곤란합니다. 교회의 보편성 안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고 그 역할의 차이도 있고 또 각자의 은사의 기능에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무시하면서 목사나 내나 장로나 나나 다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모든 차이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교회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정당한 구별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차별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소극적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보편적인 교회, 직업도 정말 다양하고 연령도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전도되어 들어올 때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는 이루어가는 것이요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 정치하고 있으면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보편적인 교회 모습을 이루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이름만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 이름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전도되어 들어올 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되는 교회요? 하나되는 교회요? 보편적인 교회요? 그러면서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엄격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다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뽑아내어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라, 보냄을,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된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된 백성,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말할 때 이 성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요,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거룩함이 되신다. 우리의 의가 되신다.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이 거룩성은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관성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왕국도 아니요 장로의 왕국도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만 행사되어야 되고 그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법으로 선포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목사니까 말 들으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를 그럼 무엇하기 위해서 구별을 시켜놓았는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는 교인들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세상에 사귀어야 될 사람하고 사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이나 토색하는 사람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귀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동서양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중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사막으로 가가지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보면 마테오라 수도원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으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낭떠러지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다가 떨어 죽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기후가 좋지 않아서 음식을 배달해 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굶어서 죽는 그런 일들까지 감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자기와 지적이요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놀려고 하거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과만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졸이고 당신은 국졸인데 나는 강남 8학군 출신인데 나는 인류대학 출신인데 왜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 말이야. 그래서 물론 이야기는 하는데 벌써 마음에는 제껴놔버린 사람이 있는 이런 식의 교제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취미별로 모인다든가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성가대별로 따로 모이자든지 자꾸 이렇게 끼리끼리 자꾸 모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개모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은 성도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교회적일 때 공동체 안에서 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맞지 않는 사람 상대하기 싫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내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것이에요. 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교회에다 불러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거룩함은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과만 사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면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어리고 힘든 광야 가운데 있으면 빨리 데려가면 좋겠지요? 근데 주님의 뜻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거룩성이 드러나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 구별을 받은 그런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판단해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으로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답게 일을 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십자가 목걸이하고 뒤에 물고기 모양의 마크를 자동차 뒤에 붙이고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도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거룩함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것에 민감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 뭔지도 도무지 모르는 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상이 무장되어 있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경의 도리 전체를 가르침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폭넓게 깨달아 알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론답 53문답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룩한 교훈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 바로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지금도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이런 고백이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라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도 뜻도 모르고 주절주절 그렇게 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를 참되게 알며 이러한 이 내용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 줄 아오니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모으시며 건설하시며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자기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경륜들을 잘 깨달아 알므로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통일성과 또한 보편성과 거룩성을 견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면서도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참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것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동일한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인 교회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형제의 아픔과 형제의 궁핍에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으로서 늘 이웃의 아픔과 형제의 교회 그 필요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귀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며 이런 교회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이런 보편적인 교회 모습, 거룩함의 모습을 이루는 일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모든 모임들을 다 깨쳐서 진정한 보편적인 교회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